오늘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여러 비유의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비유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설교도 여러 번 듣게 되지요. 보통 이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 내용을 들으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 말씀을 받습니다.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하는 이 말씀에 주제를 두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됨을 강조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2절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 하는 이 말씀에 주제를 두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두 가지 모두가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아주 중대차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때때로 우리가 놓치고 있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놓치지 말아야 될한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실 때에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나는 무엇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 가운데 7개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이 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다음에 꼭 붙어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지요. 성부 하나님이 농부시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농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고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포도나무의 생명력이 가지에게 가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의존되어져 있느냐? 그것은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께 의존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열심히 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나름대로 잘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설렁설렁 대충대충 일하고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음을 떠나서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다 성공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또 성공했다고 그게 다 가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언제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인간이란 존재는 한계가 있고 무언가에 의존되어져 있을 때만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생명력은 농부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력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느냐에 달려 있고 이 말씀은 동시에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농부의 손을 언제나 응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든지 홀로 서서 열심으로 살면 성공한다.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한다. 이게요, 어느 정도 맞는 말 같지만 이거 같이 넌센스가 없어요. 가짜가 없어요. 인간은요, 철저하게 창조자에게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가 있던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가 증거할 때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이 표현은요, 고대 유명한 시인이 했던 시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힘을 깃대어 살고 또 움직이고 그러한 의존적 존재로 살아간다 하는 게 그의 고백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사도가 이야기할 때 그가 누구냐? 너희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돼요. 그렇게 의존되어질 때만 우리는 열매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열매 있는 삶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열매라는 것은 양분이 들어갈 때만 맺혀지게 되죠. 그런데 이 양분이 있어서 맺혀진 것은 가치 있는 열매가 되기도 하고 가치 없는 열매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예 붙어는 있는데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열매 있는 삶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의 참다운 열매인 동시에 그 열매가 우리의 인생에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 인생 가운데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죠? 돈은 벌었다라는 돈의 열매는 있지만 그 열매는 무가치한 열매예요. 어떤 일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자기의 삶 가운데 은혜 받아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신자보다 더 많은 걸 주지는 않으셨어요. 그저 먹고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게 얻었어요. 그의 열매는 사람 눈에는 대단한 것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그 열매는 가치 있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언제나 간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열매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좀 충격적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이 가지가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긴 있는데 열매를 온전히 맺는 그러한 가지가 있고 열매를 아예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원 기둥에 나무에 붙어 있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과연 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 맺어 있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원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맞아요. 근데 아마 그것을 이 MRI로 잘 촬영을 해가지고 본다면 다 말라 있을 거예요. 양분이 가지 못할 거예요. 통로가 막혀 있을 거예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의 외모로, 우리의 생각으로 나는 주님께 붙어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모습은 가지가 맞지만 말은 가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오게 되면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교회 봉사도 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믿음 없이 그냥 출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믿음 없이 종교적인 행동을 해나가는 것, 이것은 마치 주님께 붙어있는 듯 보이지만 온전한 믿음이라 볼 수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더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의 답변이에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주님 이름으로 목사했잖아요. 내가 주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병자도 낫게 했잖아요. 귀신도 내어줬잖아요. 그래? 나 너 모르겠는데? 얼른 물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래서 모양은 있었지만 열매가 없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존되어져 있을 때만 오직 우리에게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다른 종교에는 자기의 열심과 능력을 통해서 어느 수준으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는 전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믿음이 제일 좋은 의탁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요. 그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칼빈 같은 이는 이야기할 때에 믿음의 주된 활동, chief exercise of faith, 내가 믿음이 좋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한마디로 기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두 가지 모두 얘기해요. 양과 질로 다 얘기합니다. 주님도 이 땅 가운데 언제나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밤낮 부르짖는다는 말은 양적인 말이에요.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고. 사도는 무시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시라는 건 뭐예요? 시간을 정해놓은 정시기도 외에도 생각이 날 때마다 정해놓지 않은 그 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니까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게 도와달라고 또 기도하라고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양적으로 풍성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임상적으로 보니까, 목회를 해서 보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요, 응답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건 확실해요. 아니, 주님 어차피 다 하시는데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요. 주님은 우리의 양적인 헌신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반드시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질적인 기도가 있어요. 이 질적인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어떤 시기든 응답해 주신다. 그 질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나아갈 때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있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 학부 때 동기 정숙이. 걔는 진짜 너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선배들이 제발 너 저녁에 기도 좀 하지 마라. 잠을 못 자겠다 한 친구예요. 그 친구가 입학할 때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졸업할 때 저는 정말 원어민이 영어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여학생이 그때 당시에 총신대학원 많이 뽑지 않을 때예요. 당당히 합격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열매를 더하게 맺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2절에 보니까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열매 못 맺는 것들은 잘라주잖아요. 농사지어 보신 분들 아시지만 전지한다 그러죠. 이 가지를 자르는 작업들을 해줘야 진짜 영양소가 갈 곳에 잘 되잖아요. 열매가 더 많이 맺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 가운데 질과 양의 기도를 해야 되고 이 기도의 정점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주님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죠. 마지막 순간 겟세마네 기도에서 동산에서도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모든 걸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열심히 기도할 때에 열매가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이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다라는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3절의 말씀으로 한번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이미 주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받을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에요. 복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죠.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다시 우리를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신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으신 거죠. 그 사실 믿는 사람은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운데서 또 하나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의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아 씻으면 안 돼요 라고 하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럼 나 목욕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목욕했다라는 것은 이미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목욕을 더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거로 좋게요. 다만 발은 씻어야 돼요. 여러분 이단 가운데 구원파 있습니다. 구원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 언제 구원받았니? 너 언제 회개했니? 언제 회심했니? 아, 네 생일도 기억하면서 회심한 날짜를 기억 못해? 그건 가짜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교리는 한 번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고 있으면 그 경험으로 좋게 해요. 더 이상의 회개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발을 씻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은 받아서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됨을 다시 한번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 신자의 삶은 구원받은 의인이 회개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달려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분명히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4절과 5절에 다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 거한다라는 말씀은 연합한다라는 의미가 확장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다 하고 나가면 안 돼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계속 머물러야 돼요. 그게 거하는 건데 그것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연합이라고 얘기하고 동행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공간적으로 얘기하면 연합이죠. 유니온.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같이 가는 거예요. 동행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참된 행복이 있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열매가 있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농부이신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의 삶을 계속 산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례주일로 지켰어요.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단순히 세례를 받았다 이 뜻이 아니에요. 세례는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하죠. 근데 성찬식 하기 전에 언제나 회개의 기도를 하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살핀 후에야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지니. 만약에 자기를 살폈다. 근데 그 살핀다는 말이요. 의사선생님이 수술한다 또는 면밀히 검토하는 거, 스캔하는 거 그런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훑어보고 하는 게 아니죠. 아주 깊이 살펴보는 거예요. 진짜 잘못된 게 있는가 없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성찬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된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과 더불어서 연합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좋은 사람하고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별것 아닌 거 먹어도 좋은 사람하고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근데 레스토랑에 갔는데 불편한 사람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레스토랑인데. 그러면 그 음식이 뭐가 되겠어요? 별것 아닌 것 돼버리고 그건 뭐 그 자리가 얼마나 바늘 방석에 앉을 것 같이 느껴집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주님과 동행한다고 크게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연세가 드시면 약해질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 시절에는 동경하는 게 많지만 내 손에 잡히는 게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곳은 어떠한 곳이든지 간에 즐거운 곳이요 행복한 곳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성찬의 은혜를 언제나 간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과 연합이 되었구나.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연합되어 있구나.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도 뺏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